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제일 어려워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뛰어넘고 이기기 위해 고민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고민했던 주제, 아마도 그것들 중에 죽음이라는 것은 빼놓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라면 아쉬울 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섭거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왜 죽음이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에 이 우주 만물의 절대 기준인 줄 아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말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아빠, 선악과가 뭐야? 지금도 있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선악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이 창세기 2장 17절 처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가장 앞부분 두 장을 깊이 고민하다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열매를 먹어서 그냥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 꼭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냥 설명해 줄 때 선악과 먹어서 죽었어 그 정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내용을 다루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법으로 말씀에 의해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이자 법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고 지속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그 생명과 영광이 계속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이미 판결해주는 선언문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 상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본질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 이하의 8절까지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통과 비참함이 발생한 것으로 이사야가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다음 호흡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남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1년에 수십억의 연봉을 버는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의 연속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에 그리고 마귀의 유혹의 종로로 타면서 그는 끊임없이 수많은 교회 역사 안에서의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계속 고백할 때 살아 숨쉬고 온갖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만들어낼지라도 내 나이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올 때 저는 80년 묵은 죄인에 불과하고 90년을 살았던 믿음의 거장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저는 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먹고 마시며 날마다 눈을 뜨고 보는 것도 죄요. 내가 말하는 것도 죄요.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실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그 임재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는 모두 죄일 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해요.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해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표현을 잘못하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런데 속고 있는 것이 뭐냐? 여전히 타락한 인간은 죽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보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자체를 불신합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마귀의 전략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무서워하게 만든 것이 뭐냐? 육체의 죽음만 두려워해서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그의 전인격이 하나님 존재는 제쳐두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 보이는 육체의 죽음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한평생 죽음에 무서워하며,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속임을 끊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히브리서 2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범죄해서 계속해서 육체의 죽음 아래서만 갇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멸하러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죽음의 본질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2절 이하 24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온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본질, 좀 거창한 주제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죽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복구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강조했죠. 오늘 읽어냈던,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의 주제를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11장을 통해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까지만 본문을 길어서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의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소개해주는 단어인데요.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그런 거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문장이 쭉 길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뽑아보는 겁니다. 핵심 단어 3개를 뽑아보십시오. 쭉 문장을 해놓고. 긴 문단,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생명, 이란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핵심 단어 이 세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스스로 목적을 밝혀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록한 그리고 행하셨던 표적이나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스스로의 목적을 밝히는 그 문장 안에 나오는 세 핵심 단어랑 정확히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번 제가 표현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진행하셨던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 위에 평범한 인생이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일, 기적을 대략 예수님의 나이만큼 얼추 계산을 해보면, 세어보면 진행하셨습니다. 이게같은내용아닐까묶으면30가지정도그것을세세하게분류를하면33가지정도로30가지에서33가지정도의예수님의표적이사복음서전체에나열되어있어요그런데사복음서의지자들은공동적으로말합니다그것이전부다아니라고그러니까여러분속으면안돼요성경에기록되어있다고이것만예수님이진행한게아니라는겁니다굉장히많은예수님의표적과기적이많았는데그중에마태는이것이것이것이것이런것들마가는그중에이런이런이런것들누가는이런이런이런것들요한은이런이런이런것들만예수님을소개하기위해적합해보이는기적들을인용해서설명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실제로는30가지이상의모두헤아릴수없는다음에우리주님을천국에서뵈면물어보세요주님궁금한게있는데요성육신하셔서다시부활하셔서하나님께로가실때까지몇가지정도의기적을해가셨어요질문해보시기바랍니다굉장히많은기적을행하셨는데어쨌든사복음서안에서는모두30가지에서33가지그중에사도요한은딱7개만골라서기록해주고소개해줘요이제11장다음주에한번더살펴보겠지만나사로를살리는내용은7개의표적중에서마지막표적입니다그말은앞에서첫번째부터여섯가지행했던모든예수님이일으킨표적들의절정이면서요한복음전체에서다루고자하는예수가그리스도이고그분을믿어야만우리가생명에이른다라고하는내용을가장잘설명하고보여주는표적이바로오늘11장에기록되어있는나사로의죽음과부활과관련되는겁니다그런데이11장이나사로가살아나고나면12장부터이어지는내용이뭐냐예수님이곧바로구체적으로죽임당할계획종교지도자들에의해계략속에서예수님의십자가로아주빠르게연결되기시작합니다그리고오늘11장에나오는이요한복음7번째표적은앞에나왔던모든표적들에대한절정이고그내용들을모두다포함하면서도동시에예수님의죽으심을예고하면서알려지고연결되어지는고리역할을합니다저는오늘이앞부분의내용을가지고부활의생명이신그리스도를믿어참된경건의삶을사는것이어느시대이건지상에존재하는성도와교회의삶의목표이다라는내용을다루고자해요오늘보면바로앞에나왔던지난번에살폈던직전의문맥은10장22절부터42절까지를제가다루었었는데요초막절이후두달정도가지나고수전절이라고하는유대인들의겨울에해당하는명절을살배경으로하고있는내용이었습니다그절기는수고치다그다음전성전그러니까성전을고친절기라는뜻입니다주전164년경에수리아지역을다스리던왕으로부터예루살렘이완전히멸망을당하고빼앗기면서성전이짓밟혀버렸어요그들은얼마나잔혹하게이유대인들을경멸하고예루살렘과성전을모욕했는지그래도아무리식민지로삼았고정복을했기로서니그들이가지고있는조그만한인간으로서의자존심이나정체성을존중해줄수있는데완전히짓밟아버립니다성전에하나님의제단을치워버리고이방의제단을세우고그들이유대인들이제일싫어하는부정하게여기고있는짐승돼지를잡아서그피를막성전에다가피를뿌리면서모욕하고조롱하는거예요여기에비록힘이없어서나라가패망했고예루살렘이뺏겼고성전이뺏겼으나여기저기흩어져있던유대인들의마음속에갑자기불같은분노가일어나의병활동이일어나기시작합니다봉기가일어납니다약3년정도에전국에서일어난이국민들이서로힘을합치고함께그들의의기투합해서수리아이나라를대항하기시작해서결국4년쯤지난주전164년경에예루살렘을회복하고성전을되찾았어요깨끗하게청소를하고그들이힘이없고미약해서이성전을뺏기고더럽힌것에대해서사죄하고하나님께회개하면서성전을깨끗하게정결케한이후에다시첫예배를제사를드렸던성전을정결하게하나님께다시제사함으로드렸던것그것을기념하는절기가수전절이었어요예수님이이절기에예루살렘을다시방문했고성전뜰에있던솔로몬행각을거닐때유대인들이와서막이야기합니다오왜우리의마음을정신없고혼란스럽게자꾸만그냥내버려두느냐당신이그리스도인지확실히말하라 여러분 10장 21절까지 7장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쭉 이어져 왔던 그 내용에 이어 수전절은 두 달 정도가 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란스러워요. 도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해도 예수님의 정체를 사실은 믿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해봐. 과연 내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적이 아니고는 이 일이 가능한 거야? 한번 따라해봐. 점검해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글자기예요. 당신의 행한 일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을 인정.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님. 부정.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해야 될 일, 선한 일.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님. 이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한 결론은 죽이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집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유대인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내자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더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막 탐구해서 경험 속에서 얻어진 축적된 어떤 그런 노하우나 지식의 총체가 아니구나. 사람의 머리, 사람의 경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획득되고 습득되는 그 무엇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촉발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해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할 때 깨닫게 하시는 감각이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초청의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돌을 집어 던지려 했고 체포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고 처음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요단강 건너편 1장 28절 요한복음에 하면 세례요한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초기 사역을 했던 동네 이름을 베다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어느 순간 머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그 내용이 없으나 단순 질문을 해보세요. 왜 갈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 역사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안내해 주었던 세례요한의 그 첫 사역지로 가서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그곳은 뭐 했겠어요? 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선언되고 알려졌던 그곳에 가서 그 최초의 초심을 다시 점검하며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세례요한의 은혜에 증언되었던 그곳으로 가서 역사적인 첫 선언지로 가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공생애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증언대로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지막 숨고르기로 그곳으로 딱 나아가셔서 마지막 일전 십자가를 준비하는 걸음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이어진 오늘 본문의 1, 2절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초기 사역을 진행했던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베다니와 이름이 똑같은 곳이에요. 이게 사도요한이 글을 적어나가는 자카라서의 굉장히 예리한 단어의 연결이자 글의 구성입니다. 이게 되게 남성들과 여성들, 특별히 이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장면, 장면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읊어내는 작가가 적어놓았던 시나리오의 명대사를 오랫동안 기적하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문장들이 막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뭐 최근에 드라마가 유명 작가가 글을 쓰고서 이렇게 드라마로 찍었는데 안 뜬다. 아이고 예전에 비해 명대사가 없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글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민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지인 베다니 머무는데 오늘 유대 땅에 있는 똑같은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위치가 다른 유대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오늘 뒷부분 18절에 보면 이 유대 땅에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3km는 여러분 우리 후세대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저 청월 입구에 있는 큰 도로, 거기서 교회까지가 딱 1.5km입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3km예요. 지수면을 쭉 가면 농협까지, 그 농협 지나 지수 철물점까지가 딱 3km입니다. 스스로 딱 가면 쭉 내려가가지고 이번에 도로를 쭉 펴었잖아요. 이렇게 사봉적으로. 그게 미처 못 가.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까지가 3km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하면 걸어가느냐. 30분 전후만 걸어가면 3km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0,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3km.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베다니는, 유대 땅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아마 별명이 붙었을 올리브산,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 베다니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병들어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병든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들의 이름이 한 명은 마르다. 그 다음 또 한 명은 마리아. 그러니까 성이 마시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나사로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 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나사로의 여동생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집중 소개하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은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죠. 그럼 이게 뭐냐? 그 내용이 12장 요한복음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미리 11절에 소개할 때 마리아의 이름에다가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시간대로 따져 보면 5, 60년 뒤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생겨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퍼졌을 것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떠올릴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지금 전 세계 교회들마다 쫙 퍼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리아 이름 나올 때마다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여자라니까 그 여자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었고 베다니라는 말을 살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유명해졌을 마리아와 관련된 일화를 살짝 끼워넣어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십자가 지시는 그 유월절 불과 엿새 전에 진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요것에 대해 가룟 유다가 아깝게 왜 낭비하느냐,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1데나리온이 남자 어른이 아침 해질 때,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12시간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에요. 이 일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한 가족의 하루 생활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300이니까 300일 공휴일 빼고 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면 1년 연봉에 해당할 만한 수천만 원에 해당할 만한 그 값비싼 그것도 최소로 어림잡았을 거예요. 그 정도의 것을 왜 낭비했어? 왜 부었어? 가난한 사람에 팔면 되지? 라고 비난했으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가지고 가만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미리 준비했고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함으로써 마리아의 이 행위가 온 초대교회에도 하나의 모범 사례처럼 유명한 이야기로 퍼졌을 것입니다. 나사렛 여동생은 오빠가 병들자 3절과 4절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지금 이 병이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의 병 때문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병이 들어있는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처럼 보이나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들과 잘 알고 있는 관계다.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이들과 굉장히 친밀하고 관계가 좋았던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처음 사역을 진행했던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처럼 휴대폰도 없고 어떤 매체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여인들이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깊이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내용을 조금만 뒤다 보면 아 마리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많은 관심 속에서 그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본문 10장 41절 42절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내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민중들 속에는 유대 사회의 일반 백성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여럿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분명히 두 번에 걸쳐 아니 여러 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병들 수 있어?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그 병의 결론, 그 병의 종착지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것은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환이 끝이지 않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 병은 그가 죽게 될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고통은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죽음을 훌쩍 건너뛰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인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30절에서 말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라는 사실도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꿈쩍을 안 해요. 아니 사랑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은 그래요. 여보, 나 딸기. 그런 남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알았어 하고 뛰갑니다. 이 최수종, 시원 같은 공공의 적, 일부의 사람, 아주 마이너리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다고 나 딸기. 중간에 조사 음이 모든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 딸기. 그 남자들은 그거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탄마트 2번 옆에 산딸기 팩 나왔더라. 오늘 보니까 500g에 7,000원이더라. 사와 먹고 싶어. 그럼 우리는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꿈쩍을 안 해요. 병들었는데 아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꿈쩍을 안 해요. 병들었다 그럼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쩍을 안 하시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냥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틀을 더 지내시던 곳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틀을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유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8절에서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또 가려고 합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수전절 논쟁의 결과가 10장 31절 39절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만큼 매우 험악했고 그 분위기가 방금 전이라고 쉬운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여기 사용된 부사가 그리스어로 눈, 니은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지금도 이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겁박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분위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것으로 지금 또 가자고요? 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루 중 반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반이 12시간은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잘 넘어지지 않고 밤이라면 사람 속에 빛이 없으니까 스스로 넘어져.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툭 던집니다. 여기서 풀어내야 될 게 요한복음 1장부터 전체에서 빛이 과연 뭔가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빛으로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1장 4, 5절, 8장 12절, 9장 4절, 12장 35, 36절 등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수께끼 같은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다시 적용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사역해야 될 시기이고 나사로를 살리러 지금 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한 말씀으로 보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사역할 수 없는 때 그것을 모두 어둠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죽음의 상태를 계속 걸어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끝날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예수님이 없는 밤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비유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달리시면 잡히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 그 불신과 의욕과 약한 믿음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란 복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12, 13절에서 예수님의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다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예수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라고 덧붙여줍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나와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이 잠들었다는 말을 그냥 앞에 들었던 소식처럼 나사로가 병든 것으로만 이해해서 낫게 될 것입니다. 이 낫게 될 것이란 말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다른 여러 성경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이렇게 그가 병들어 있어서 그냥 누워 있으니까 병이 들어서 그냥 의식이 혼미해가지고 계속 깊은 잠에 빠져있다 이 정도로만 이 제자들은 진짜로 잠들어 있거나 병든 것으로만 이해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14, 15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 왜 돌직구를 안 날리고 빙빙 돌릴까요? 아 처음부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선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다리라 죽으면 갈게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됐다 죽었다 가자 뭐 이러면 성경 구절이 짧아질 텐데 왜 성경이 길어지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이게 계속 불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짧은 내용을 툭 던지면 더 어렵고 더 이해를 못해요.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서 마치 유치원 아들에게 실물 교육하듯이 구체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끌어 논쟁을 길게 하시면서 더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화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4, 15절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며 내가 나사라고 병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아니한 것 지금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말함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쌍둥이라고 하는 디디모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살벌한 유대 땅으로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도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알 수 없으나 같이 죽으러 가자라는 결의에 찬 말을 내뱉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깊은 의도나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의욕과 넘치는 그 다짐을 담았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로 인해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 일, 십자가가 더욱 빨라질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또 다른 암시를 포함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16절까지만 우선 앞에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중병이 죽음으로 진행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사실 아니 실제로 죽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그냥 머무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아픈데 금방 고쳐주지 않느냐.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고통을 더 심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성도가 당하는 이 고통을 고쳐줄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성도가 겪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의 최종적인 목적지, 종착지가 이 땅에서의 파국, 죽음과 이 땅에서의 고통의 끝,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아니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만듭니다. 영적인 유익을 알리기 위함이다. 성도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이것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고, 동시에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고 감각이에요. 성도가 고통에 당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고통의 터널이 너무 길어서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유익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버려두고 있으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고통 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데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도의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전반부에서 살펴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은 지 4일째 나흘 이내 된 유대 땅 베다니로 피하시고 머물렀던 베다니에서 유대 땅 베다니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빠를 잃었다는 소문이 쭉 퍼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고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이 많은 유대인들, 조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베단이나 인근에 있는 벳바게나 이런 마을들이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전 마을 사람들 다 합쳐봐도 많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 주변에 제일 큰 도시, 아니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유대 땅에서 제일 큰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3km밖에 3k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 많은 조문객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슬쩍 정보를 흘려주면서 또 동시에 나사로의 집안이 제법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많은 조문객들 속에는 이미 9장 22절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예수님이 이 나사렛의 장례식장에 온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속 4일, 왜 하필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4일쯤 됐어야 이 배단에 딱 도착하도록 시간을 계획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 보니까 알고 출발했지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살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이 있는 이 유대 땅 배단이하고 세례원이 맨 처음 사역을 지내서 예수님 지금 머물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배단이하고 이쪽 배단이에서 나사로가 살았던 배단이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최소 며칠 걸렸을까요? 예수님은 힌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출발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예요. 그럼 며칠 길이죠? 4일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헌과 자료를 보면 유대 남자가 하루 출발해가지고 걸어가서 보통 평균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km로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례요한이 사역을 진행했던 이 베다니를 오늘날 지명은 베타나우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조그마한 마을을 그곳일 것이다. 실제 그리를 측량해보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를 156km 정도로 추정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야 하면. 그럼 이 거리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동안 머물렀던 곳에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오는 이 길에 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일. 죽은 줄 알고 출발해서 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이나 됐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먼 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도착을 했다. 또 하나, 이 4일을 우리 오늘 성경에는 없으나 바리새파가 그 당시 가르쳤던 중요한 자료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특별히 레위기를 강론했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바리새파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람이 죽으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미라 처리를 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데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그냥 곧바로 영혼이 하늘길을 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죽었던 육체 주변을 빙빙 맴돌다가 그 다음 유대인들의 중요한 말로 스올, 이게 음부라고도 번역되고요, 어떤 분위기에서는 지옥이라도 번역되기도 해요. 아무튼 죽음의 세계를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발음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파가 성경으로 믿고 있던 그 책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3일 동안은 육체 주변에 있다가 4일째에 음부로 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 주변에 떠들고 있던 이 영혼이 어느 순간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육체 속에 싹 들어가면 죽었던 자가 소생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일은 유대 사회가 철석까지 믿고 있던 그 가르침에 의해서도 이거는 그 영혼이 완전히 스올에 들어가 버린 시간, 완전한 죽음의 때라고 볼 수 있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시간.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깊이 깨닫고 있던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배려하고 고려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리면서 그때의 예수님이 누구나가 봐도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맞아,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그 때를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을이고 장례 지역에 도착하자 20절부터 22절에서 마리아는 계속 집에 있고 마르다만 쫓아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와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 주님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만 왔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다음 지금 오빠가 죽어서 4일이나 되었어요. 다음 주에 삽입을 부문을 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 됐는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서운함과 원망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말을 빌려가지고 뛰어오지 왜 지금 왔냐, 왜 일찍 안 왔습니까, 왜 일찍 안 오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원망함과 서운함이 이 마르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왔냐고, 왜 머뭇거리느냐고. 아마도 소식을 전한 자가 돌아와서 그랬겠죠. 야, 근데 미안하다,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계속 있더라. 분명히 말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그 배반감과 배신감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와중에도 계속 그들 속에는 스물스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지, 그 서운함과 원망이 치고 들었을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조금 더 풀어보면,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는데 우리 오빠의 육체나 우리 오빠의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뭔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그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신락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왜 마리아는 같이 안 나오고 집에 계속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장례식장인 집에 퍼졌는데 마르다는 뛰어나오는데 왜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을까?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문객들이 계속 오니까 조문객들을 맞고 음식을 접대하거나 뭐 이런 조문객 맞이를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필요했겠죠. 또 하나 32절 다음 주에 봅시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불러서 나와서 첫 마디가 뭐냐?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먼저 던집니다.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뭐 때문에요? 서운함 때문에. 여전히 마르다의 서운함과 마리아의 서운함, 만약에 마르다가 똑같은 서운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둘 다 있는데 마리아가 계속 집에 머물러 있고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맞아 나왔어, 누구의 서운함이 컸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원망이 더 컸을까요? 그런데 이게 오빠가 살아나요, 누구의 감격과 감사가 더 클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11장과 12장을 이어가는 고리입니다. 참 이게 마르다 마음속에도 폭풍 같은 서운함과 원망이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서운함과 원망함 때문에 여러분의 경건이 침해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이래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그 서운함과 원망함이 너무 깊어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너무 깊었던 어둠의 골짜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격려하고자 해요. 그래서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공의와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아니 그 믿음을 거두지 않으시기를, 그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 뭔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딱 하자 확인하자마자 23절 예수님께서 너희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지구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이 가능하냐? 유대인들은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이 이미 우리에게 깔려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을 멸시당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니엘이 12장 2절에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죽었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우리를 구원할 때에 다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우리가 영원한 불멸의 부활을 입을 것이다. 부활이, 그렇게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강조했어요. 물론 다니엘 12장 2절이나 바리새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앞에 5장, 6장, 이 기타 등등 최소한 8번 이상 예수님이 뭘 강조했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그들의 믿음 세계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까지 더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는 이 땅을 살다가 죽어도 그때가 되면 살아날 거겠지, 우리 오빠가 지금 죽었으니까, 육체가 썩어 냄새나고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툭 던진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25,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다음에 마르다에게 그 다음 예수님의 어려운 숙제입니다. 질문입니다.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자체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생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죽는다고 해도 죽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살아나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을 확인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뒷구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죽어서만 효과가 있거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부터 즉각 바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의 통치,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을 죽어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이 생명과 영광과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란 사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벗어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믿느냐?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아난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 오빠를 지금 살려낼 것으로 믿고 그의 오빠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이 여러분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어렵지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죄와 죽음의 본질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 그리고 너희 오빠도 분명히 살고 있고 그거 죽은 게 아니야, 이걸 믿어?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왜 이 대답이 나오죠? 주님은 그리스도고 세상에 오시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 갑자기 이 대답을 왜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들어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지금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뭐냐? 믿음을 재차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 확인한 것에 대해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이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후 오늘 본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진짜 부활로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참된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표적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죽었던 오빠를 살려낸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좀 어리둥절하거나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치워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그의 육체가 오빠 육체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못 믿는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과 육체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음과 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관계를 복구시켜서 지금부터 당장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마르다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언젠가 나 성경을 믿는다고, 천국에 있는 줄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아이고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오는 압박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믿는지 모르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나 그러나 실제로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자와 똑같은 반응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은 전부 그런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배를 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난다고 해서 죽게 되었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하는 믿음이냐? 성경을 동화책 속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당군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도깨비 춤추는 것처럼 이해하는 추상적인 믿음. 지금 내 삶에서 오늘 나의 이 현실점에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은 봉다리 속에 딱 묶어놓고 그냥 폐쇄시켜 놓은 채 내 믿음이 그때 작동하지 않는 실제론적 무신론자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나 그의 믿음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하며 정에 이끌리면서 왠지 모르게 좀 아리한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가 죽음의 본질이 뭐냐, 참된 생명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져 버린 것이 죽음의 본질이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양한 고통과 비참함에 놓였을 뿐이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믿게 하기 위해 믿도록 하기 위해 평소 사랑하던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채 그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부활 생명의 본질을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분명한 믿음, 그렇다고 거짓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르다 역시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의 본질을 바르게 알지는 못한 상태겠죠. 먼 현실과 거리가 먼, 자기와 거리가 먼, 오늘과 거리가 먼 미래에 벌어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옅은 수준으로만 이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믿음이란 단어가 오늘 마르다처럼 추상적이고 막연해질수록 우리가 살아내는 경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는 동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혀 예수 믿는다라고 알아채지 못할 만한, 그들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욕과 똑같은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추상화된 믿음. 마치 보험처럼 천국에 있으면 죽으면 가겠지 뭐, 그 정도고,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는 전혀 실제적이지 않는 믿음일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한번 따라할까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똑같은 단어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활, 영적 부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유혹과 죄악된 삶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종로로 타거나 급박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래 참는 것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요.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90절 14, 15절 등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장차 불로 완전히 심판당하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 집착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해서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영원한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라,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라, 이 말은 반대로 묵상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이웃들처럼 산다면 반드시 죄와 흠을 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불안해하지 말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경건을 유지하라 라고도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이미 시작된 이 6월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아 저렇게 하면 부자 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이나 부자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 이상하게 꼰대 같은 생각인데요, 계속 기도할 때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저는 그런 기도 들으면 좀 화가 나요. 차라리 말을 바꿔서 주님 한국이 더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정신 차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실한 땀의 가치와 정직함이 위로받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이 땅을 딛고 진짜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안전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총선의 기간에 보여주었던 그 근겸비함들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이 땅에 있는 수만 가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에 부들부들 떨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부패함이 생각나서 밥맛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촉구합니다. 우리는 행여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먼 미래로 미루어 놓은 채 진짜 추상적이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의 가치에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 속에 솟구치는 타락한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 삼아 경건한 걸음을 또 한 주간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적합한 모습이고 그 신앙을 살아내는 참다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간 분투하는 걸음을 이어갑시다. 찬송 같이 할까요? 492장 찬송하겠습니다.